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을 용납하지 말아야 영내 평화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비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관계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한국이 세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켜 평양에 비라를 뿌렸다는 건데 윤 기자, 이게 사실인가요?
예, 현재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일단 한국 그 국방당국은 이런 북한의 주장을 부인을 했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마침 국정감사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과 함께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는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당국에서 보낸 게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단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단체들에 의해서 무인기를 통한 그 말하자면 대북전단 발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 북한은 그 관련해서 이 무인기 사진 한국에서 보냈다는 그리고 해당 무인기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장면 또 그리고 전단이 담긴 통 등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나겠죠?
네. 일단 지금 한국 국방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최 기자도 그렇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일 한국군 당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면 이것은 그 군사적 도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그 엄두를 내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 김영현 국방장관도 이 소식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남은 것은 그러니까 대북 민간단체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의 풍선을 통해서 전단을 뿌렸던 대북 민간단체가 이번에는 아마 뭐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을 뿌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럴 가능성이 큰 거고요. 제가 하나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과거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 2016년 7월에 게재한 기사를 보면은 한국의 탈북단체가 당시 이미 그 북한의 무인기를 통해서 미라를 뿌렸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그 민간단체가 그 대북 전단을 띄운 무인기를 띄운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연변 지역 그러니까 북중 적경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를 뿌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지금 그 2016년이니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고 무인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군 당국이 안 했으면은 민간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또 하나는 그 민간 단체가 만일 그동안 그 흥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뿌린 것은 잘 알려져 왔는데 민간 단체들이 그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을 뿌리면 민간 단체 입장에서는 좀 이것이 보다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선을 일단 띄어 보내면 그야말로 풍선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으로 정확히 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 GPS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좌표를 찍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평양에 전단을 뿌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평양 일대에 그 좌표를 찍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북한도 한국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최근 사례가 이제 2022년이었죠. 그때 네. 북한의 무인기가 여러 대가 한국 상공에 침투했고요. 일부는 그 한국의 대통령실 주변에까지 근접했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한국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9.19 당시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는 여전히 유용했었지만 그럼에도 한국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유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들을 북한 상공까지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무인기 영공 침범은 사실상 굉장히 정전협정 위반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도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봤던 겁니다. 이 북한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중대 담화를 통해서 한국 측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군 당국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 기자가 방금 말한 대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그 민간단체하고는 별도로 기존의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특히 북한의 민주화에 관심이 많으면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무인기를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민간단체 관계자의 말하자면 발언을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북한은 정말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기 침투가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무인기 침투는 그 주권 침해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 같은 항공기 이런 것이 어떤 국가의 그 영토나 그 영공을 침입하는 것은 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그 미국에 날려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도 이것을 그 주권 침해 행위로 보고 이것을 격추시킨 적이 있는데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국제법에 대한 주권 말고도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휴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것은 그 날려보낸 그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예외가 굳이 있다면은 풍선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선은 일단 띄워보내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력이 없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한 10km, 20km 이 정도까지는 영공에 속하지만 지상으로부터 한 뭐 100km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영공이 아니라 우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찰 위성 또 고고도 위성 이런 것은 그 나라 다른 나라의 어떤 상공을 위를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그 주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은 또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다.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말 그대로 사실 북한 측이 강력한 경고를 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북한이 이번에 성명에서 표현한 말 그대로 보면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남북한 간에 굉장히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말하자면 경고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남북한은 서로 그 상대의 말하자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굉장히 긴장 수위가 높아져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위권에 따라서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남북한 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군사적 움직임이나 도발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도발이죠.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1시간 뒤에 한국을 향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11일 저녁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같은 그 불만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명을 낸 다음에 1시간 뒤에 북한은 또다시 그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그 합동참모본부는 그 11일 오후에 북한이 그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것은 5월 말 이래 북한이 계속 날렸습니다만은 28번째 그 북한의 그 쓰레기 풍선 살포고요. 또 있는 그 한국의 그 무인기 침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북한이 나름대로의 그 반발 항의 표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예, 사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결과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남북한 간의 이런 긴장 그리고 대결을 고조되는 사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사안이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게다가 현재 남북한 간에는 이 어떠한 소통 채널도 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마당에 북한이 특히 핵 준비 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그 군사적 행동과 언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드론 관련 사안은 이 대북 전단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쓰레기 풍선 북한의 대남 부양 이런 것들이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각각 전단 살포와 쓰레기 풍선 부양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동해선과 경의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는데 윤 기자, 왜 올 10월 들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걸까요?
예, 사실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사실 이 그 제거 공사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끝났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표를 보면 이제 곧 이런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합참의 분석은 이 정당성을 완전 그 한국과의 완전 단절을 발표한 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북한은 이미 꽤 됐지만 한국과는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치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번에 드론과 관련한 북한 측 중대 담화도 보면 그 주체가 사실 외무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지금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국방성이 발표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외무성이 이 중대 담화를 발표하고 있죠. 한국과는 어떠한 말하자면 소통이나 관계도 단절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이번 조치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휴전선에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 기자, 휴전선 254km에 전부 방벽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될까요?
네, 북한의 그 의도한 목적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올 1월부터 그 남북 간의 그 단절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북한이 그 지난해 12월부터 동해선, 경의선 철도 또 도로 철거 이런 남북 간의 그 단절 조치를 쭉 취했고요. 이어서 그 휴전선 북방한계선 북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또 몇 군데 또 장벽을 설치한 거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부를 통해서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이 한 것을 보면 북한이 그 휴전선 일개 한 10개 지점에 1, 2km 정도 지금 공사를 몇 군데 했는데요. 이것이 북한 말대로 몇 개 지점만을 좀 그 요새화한 것인지 아니면은 독일처럼 베를린 장벽처럼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지금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휴전선은 그 동서로 그 155마일, 키로수로 하면은 254km가 되기 때문에 몇 군데를 뭐 요새화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그 독일처럼 방벽을 세우는 것 여기에다 마치 저 뭐 콘크리트 장벽 이런 것을 세울 200km 이상 세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국경 차단과 관련해서 9일 오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는데 왜 당사자인 한국에는 통과하지 않고 미국에 통과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당사자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전 협정과 관련된 일로 보고 있는 걸 텐데요.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한국을 보고 있지 않고요. 북한은 오랫동안 관련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보면요. 이게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요새화 공세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와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긴 의도해서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나름대로는 규정에 따라서 자국 내부에서의 조치를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그 적대적 이국가 관계, 이 북한이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과는 일체의 대화와 접촉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발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차단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번에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방벽을 북한 주민들이 남측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북한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부터 그 남북 분단을 연구하는 조치를 한다. 또 통일을 안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해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이제 쭉 내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은 북한의 일종의 그 체제 불안,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배경에서 이런 것이 나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외한 그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서 살인 강도 범죄율이 높고 상당히 그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그 한류붐이 워낙 북한에 지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몇 가지 법을 만들어서 젊은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정권, 김정은 정권 그리고 노동당의 등을 돌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는 직장에 나가고 그러지만 저녁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한국의 한류, 드라마, 노래 이런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기본적으로 이러다가는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압록강 주변은 벌써 압록 그 철조망을 세 겹으로 지금 새로 쌓아서 탈북을 막고 있고 이번에 남쪽에도 이렇게 휴전선 일대에 굉장한 그 봉쇄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탈출을 막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은 그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국경 차단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인 게 있을까요?
특별한 입장을 밝힌 건 없고요.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역시 똑같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왜 이런 남북한 간의 완전 차단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최 기자가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국 측의 입장은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조치에 대해서 남쪽과 이제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기 위한 조치고 이거를 통해서 전쟁 억제 그리고 공화국의 안전 수호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염두에 둔 자위적인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저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헌법 개정에 영토 조항이라든지 통일 표현이 이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 1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그 민족 역사에서 통일, 동족, 화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법상의 평화 통일, 국반부,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들도 삭제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 정부 당국은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대로 이런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북한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말하자면 수정된 헌법에 없었고요. 노동 연령, 선거 연령에 대한 말하자면 규정만 수정된 것으로 그렇게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헌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 말하자면 영토라든지 통일 관련에 대한 개정을 나중으로 미뤘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헌이 실제로 이뤄졌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내부 요인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은 노동당 입장에서는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일종의 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올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나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헌법에 그 통일, 화해 뭐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그 반영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노동당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이것을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화해, 민족 이런 것을 그 수정하는 것은 북한의 그 국내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과 남북 화해 뭐 이런 것은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70년간 그 자신들의 그 체제 정당성을 위해서 주장해온 굉장히 강력한 그 정치적 명분이고 북한의 그 주요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면은 그 수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대 그 수령의 그 유훈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쉽게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한국을 주로 비난해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반통일,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다, 또 반민족주의자다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만일 북한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시대로 통일을 없애고 민족, 화해 이런 것을 다 헌법에 없애면 북한이 스스로 반통일주의자,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덜렁 북한 인민들한테 이것을 내놓게 되면은 상당한 그 정치적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수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수정을 했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 7일 김정은 국방대학을 방문해 적대적 두개 국가론에 대해서 연설을 했지만 정작 최고인민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이상한 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김정은 위원장 직권 이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20차례 열렸습니다. 이번 그 인민회의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절반 정도입니다. 10차례 정도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현 그 북한 최고위원회 인민회의의 임기가 올해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 이제 5년 임기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됐는데요.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출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으로 치면 국회 아니겠습니까? 최고 의결기구죠.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북한에도 이제 삼권 분립이 작동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의미에서 그 최고인민회의에 관여를 하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절반 정도는 참석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참석하지 않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 최고인민회의 불참이 특별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미한일 세 나라 외교당국이 유선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방안을 논의했을까요?
네, 북한이 이미 그 사전에 그 최고인민회의를 언제 연다 이렇게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 미국, 일본의 담당자들이 그 사전에 그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그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통화대 차관법, 그리고 한국의 조구래 그 외교전략 본부장, 그리고 일본의 나마루 그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이날 그 유선 협의를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아마 계획은 북한에서 이렇게 그 개헌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뭔가 조치에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대로 북한에서 발표된 게 별로 없습니다. 개헌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확실히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협의를 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윤 대통령이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집권 이후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집권 이후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만큼 네. 그 이 한국에 굉장히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그리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에 따른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아세안과 한국의 말하자면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교 관계로서는 이제 최고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특히 그 아세안이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들이 윤 대통령이 이번에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는데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은 뭐 그 과거에 보면은 그 동맹관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동맹관계라는 말은 안 쓰고 주로 그 가장 긴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말 그대로 전방위에 걸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동안 그 양자 관계 주로 맺었는데 한국이 그거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무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굉장히 긴밀히 해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현지에서 첫 회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예, 나쁠 이유가 없죠.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이고요. 또 그 두 사람이 만난 그 40분간의 그 회담 내내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전임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서 새 일본 총리하고도 이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시바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를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관계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또 미한일 삼각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그 일본의 그 전임 기시다 총리 시절부터 이제 이미 가동되고 있던 것인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떠냐면은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한국, 미국, 일본이 따로따로 그 레이더나 그 정보 위성을 가동해서 이것을 그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가 좀 제각각이고 어떨 때 보면 발표가 좀 제각각인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주도로 그러지 말고 한미 일간의 정보 체계를 좀 그 긴밀히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시다 총리부터 이게 전임 그 총리부터 이게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한국도 레이더 또 미국도 레이더 또 일본도 레이더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북한이 어디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또 비행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에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자 모은 것을 그 서로 긴밀하게 그 협력하고 공유하자 이런 것인데 이미 되고 있던 것을 총리가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해나가자 이러고 다시 한번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한다고 밝힌 소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배경과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현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지의 잔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주인공은 히스패닉 여성들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행시에서도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성들 가운데 히스패닉계 여성 3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이게 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 미국에서 해마다 9월 15일부터요. 10월 15일까지 한 날 동안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남미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공헌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히스패닉 문화유산 주간을 선포한 것이 시작이었고요.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달로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네.
아, 9월 15일이 그 시작하는 날인 이유는요.
네.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5개의 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도 바로 그 즈음인데요. 9월 16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어떤 분야에서 미국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 모두 생존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아, 첫 번째 주인공은요. 세계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 엘렌 오초아십니다. 1993년 4월 8일 이 엘렌 오초아는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탑승해서 세계 최초 히스패닉계 여성으로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지구의 오존층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요. 총 아흘에간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한 겁니다.
네.
그 후로도 세 번 더 우주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주 비행 기록이 거의 1000시간에 달하는 여성입니다.
네. 자, 세계 최초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 외에도 또 여러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존슨 우주센터의 11번째 소장이었습니다.
네.
첫 히스패닉계 소장이자 두 번째 여성 소장이었고요.
네.
이전에는 그 존슨 우주센터의 부소장 및 비행 승무원 운영 국장으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는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데요. 나사의 주요 우주비행 연구 및 훈련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미국의 인간 우주비행 프로그램의 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존슨 우주센터 첫 히스패닉계 여성 소장 엘렌 오초아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더 알아보죠. 이민 3세더라고요.
네. 그 뉴욕 역사학회 박물관과 도서관의 여성과 미국인 이야기 기록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엘렌 오초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멕시코에서 이민을 온 1세대가 되겠습니다. 엘렌 오초아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 또 수학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악기를 배우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런 열정이 중학교 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또 힘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명문대학교잖아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붙었다가 장학금까지 거절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네. 스탠퍼드 대학교에 붙고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샌디에고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 그 여성 엔지니어가 드물어서요. 물리학을 전공한 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고요.
네.
이 스탠퍼드 대학과에는 인연이 있었는지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으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네. 전기공학 박사, 오초아. 우주비행사가 될 결심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네. 1983년에 미국 여성 최초로 우주비행 기록을 세운 셀리 라이드 씨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후에 나도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결심하고 2년 후에 처음으로 나사의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그때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네.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연구를 이어가다가 1987년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했다가 100명 안에 들었지만 또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음 해인 1988년에 나사의 연구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이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또 한 번 도전했고 그때 선발된 겁니다.
네.
자, 존슨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마친 오초아 박사. 1993년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 임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존슨 센터 부소장 자리에 올랐고요. 2013년 존슨 우주센터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주요 성과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초아 소장이 그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나사의 그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연구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 정보 처리용 광학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때 관련한 그 세 개 특허를 공동으로 낸 것이 주요 성과 중에 하나를 꼽히고요.
네.
그 밖에 또 여러 기술 논문 발표했습니다. 소장 임기 동안에 이 오라이언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끌었고요.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줬는데
네.
이 우주왕복선 내 로봇팔 운용과 국제우주정거장 ISS 건설에 기여한 것 등 우주탐사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초아 소장이 2018년에 존슨 우주센터에서 은퇴했습니다.
네.
미국 과학재단을 관리하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면서 수상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시민 훈장,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주 탐사 또 STEM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교육 분야에서도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말 그대로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미국의 대중음악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여성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소개하는 그 주인공은요.
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1960년대 포크 음악의 아이콘이자 정치적 사회적 활동가였던 여가수 조앤 바이즈의 노래 We shall overcome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겁니다. 라는 그런 노랫말에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미국의 민권운동 시기 때마다 널리 불렸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이를 평등과 자유를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채택해서 아주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네.
그런데 조앤 바에지가 1963년 흑인 민권운동을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 이 노래 때문에 조앤 바이즈라고 하면은 사회운동가로서 인식이 대중에게 더 각인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오그래피 온라인에 따르면 조앤 바이즈는 베트남 전쟁 반대, 인권, 비폭력 운동 등 여러 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바로 그 도구가 음악이었는데요. 음악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특히 바이즈는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미국의 민권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앤 바이즈 역시 히스패닉계 미국인 여성이란 거죠.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멕시코 출신 수학 교수였습니다. 1941년에 스코틀랜드 태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남미계 이민자 2세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주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이 평화주의적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다는데 퀘이커 교도로서 퀘이커 교회의 비폭력, 평화,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이 가수 바에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음악과 사회운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된 건가요?
13살 때 미국의 포크 가수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피트 시거의 공연을 본 후에 음악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 10대 후반부터 클럽과 커피숍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그 우쿨렐레, 그러니까 작은 기타 모양의 악기인데요. 이 우쿨렐레를 연주하다가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고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 자신의 목소리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자서전에 표현할 만큼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네.
가수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1960년도에 발표한 첫 앨범 조앤 바이즈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앨범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조앤 바이즈만의 그 독특한 소프라노 음색과 민요적인 해성 능력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같은 시대 가수입니다. 밥 딜런과 연인 사이였던
그렇죠.
바이즈.
네.
이 밥 딜런의 초기 곡들을 녹음해서 또 음악 경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조앤 바이즈 하면 대표 작품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Diamonds and Rust라는 곡이 있죠. The Night They Drove Old Dixie Down 등이 흥행에 성공했고요.
네.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면서 평생에 걸쳐서 발표한 앨범이 30장이 넘습니다.
네.
2017년에는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큼 미국의 대중음악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네, 두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조앤 바에즈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히스토리 메이커는 정치인입니다.
네, 역시 여러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네.
플로리다주 첫 중남미계 하원의원, 플로리다주 첫 중남미계 상원의원, 그리고 미 연방 하원에서도 첫 중남미계 여성의원, 의회에서 활동한 첫 쿠바계 미국인 의원입니다.
네.
자,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의원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성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이 레티넨 의원은 쿠바계 이민 1.5세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사연입니다.
네.
미 하원 의원의 역사와 의원들의 이력 등을 소개한 히스토리 하우스에 따르면 1952년 쿠바 아바나에서 태어난 레티넨 의원은 8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후에 공산주의 정권이 강화되는 시절에 쿠바를 떠난 건데요.
네.
올 때는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민자로서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어요.
뭐 여느 이민자 가정과 비슷하게 레티넨 의원 가족도 어머니가 마이애미 해변의 호텔에서 일했고요. 아버지는 지역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답니다.
네.
부모의 노력 덕에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교육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면서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사립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사 또 교장으로도 일했습니다.
네, 정치는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건가요?
교육자로서 부모님을 돕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1982년에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 되면서 주의회에서 최초로 히스패닉계 여성의원이라는 역사를 세웠고요. 이후에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89년에 당시 플로리다의 연방 하원의원이 사망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출마를 했고요. 첫 히스패닉계 여성이자 첫 쿠바계 미국인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국제 문제, 특히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알려진 인물 아닌가요?
예, 특히 그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에 집중했는데요.
네.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쿠바의 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 30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네.
은퇴 당시 레티넨 의원은 가장 어려운 도전은 단순히 선거에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이 나의 경력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커뮤니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네.
정치 개척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또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히스토리 메이커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까지 이번 주 히스토리 메이커로 꾸며드린 여행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를 위해 역사를 쓰고 있는 중남미의 여성 소개해드려봤네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ome back, 돌아오다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Ben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맞아, 그가 돌아온다고 생각 안 해. 무서운 영화에서 흔한 이런 상황이 오늘 문법 강좌의 주제입니다. Come back, 컴백은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동사입니다. 동사 come, C-O-M-E, 소사 back, B-A-C-K, comeback. come과 back이 함께 쓰이면 comeback, return, 돌아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대화에서 벤이 원래 장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물리적인 장소로의 귀환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ll come back and pick you up in half an hour.
30분 후에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겠습니다.
Come back and see us again sometime.
앞으로 또 우리를 보러 오세요. 물리적인 장소로 복귀할 때 come back, 돌아오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드러기가 생겼다 없어졌는데 또다시 생겼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도 come back을 사용합니다.
I thought my rash had gone, but it seems to have come back.
두드러기가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긴 걸로 보여요. 또 컴백은 대화 중에 특정 주제로 복귀하는 것도 컴백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토론을 시청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똑같은 주제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disagree with you. I know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I don't think you do. Look, I keep coming back to this point.
저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걸 압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이 지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방금 들으신 토론에서 한 사람이 coming back to this poin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this point, 이 지점은 전에 했던 말을 뜻하는 거죠. coming back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또 하는 중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기억이 돌아오다라는 표현도 comeba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soon as he entered the school, childhood memories came rushing back.
그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come back, 물리적 장소로 귀환할 때, 또 정치 토론을 가정해서 대화 주제로 복귀할 때 come back이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